네, 어저께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생선을 구워줬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가 갑자기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부서에서 사순절을 맞아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뽑은 것이 심플 밀, 식사를 간단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딸이 볼 때는 생선을 굽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설득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생선은 정말 성경적인 음식이고 예수님께서도 주신 음식이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해서 겨우 아이를 설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이제 라이드를 해주는데 물어봤습니다. 얘야, 오늘 뭘 뽑았니? 그랬더니 자기의 소중한 것을 친구한테 쉐어하라라고 하는 그런 쪽지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얘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이렇게 사순절에 맞춰서 뭔가를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실행해 가는 것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순절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40일 동안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매년 사순절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힘들게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사순절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나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정돈해야 될 부분들을 정돈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의 시기를 너무나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단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기에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또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고행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당연하게 고통이 뒤따라온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똑같이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점차 약해지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3년 넘게 지속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 또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 또 가족들과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면, 우리가 스탑하면 우리에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멈추면 보입니다.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멈추면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것세 가지를 실천하였습니다. 그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시간을 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단식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우리가 너무 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잠시 멈춰 보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식을 참 좋아하는데 이번 사순절에는 간식을 좀 중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내가 꺼리는 영역, 내가 끊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멈춰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행, 자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내 개인 경건에만 치우칠 수 있는데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의 자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행하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 선배들이 지켰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40일간의 기간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수요일부터 그냥 그때부터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40일 동안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그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그런 너무나 우리가 뭐 방대한 계획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부터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걷어내야 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조금씩 가까이 가는 훈련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에는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6일 동안에, 6주 동안에 그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하면서 이 주일만은 기쁨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는 주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시간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도 이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사순절이 시작한 것도 모르고 나중에 그냥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순절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요, 이 도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메시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 또 진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의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이렇게 날카롭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 있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다 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의 철학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선비는 유대의 서기관입니다. 서기관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변론가는 농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최고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자,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표적이라는 것은 눈으로 드러난 어떤 그 기적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표적은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 기적과 함께하는, 이 표적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이 상황 속에서 이 로마 정부를 쓸어버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놀랄 만한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보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나성영락교회에 있을 때 교육자들이 함께 윌로크릭 교회 리더십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인상적인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패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줬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제자훈련의 실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 아닐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 맞는 그런 뭔가가 입증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내 관점에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정말 훌륭한 메시지다라고 우리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교만이고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이 부족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헬라인들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추구한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추구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육체를 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육체라는 감옥에 선한 영혼이 갇혀져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영혼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금식과 또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이 선한 영혼을 구출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괴이하고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십자가의 메시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부합되지 않는 그런 황당무계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자신의 철학적인 요구를 만족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 위에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혼자 걸어 나올 수 없습니다. 구조를 받아야 됩니다.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구출해 내주어야만 이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내 이성적인 추론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더 깊게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물에 빠진 자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밧줄이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종교이든 존중을 합니다.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문제를 건드리는 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히 죽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꺼내주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 안에 없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밖으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셔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나 미련해 보이죠.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말과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십자가를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진리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자훈련을 준비하면서 순종이라는 주제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는 그런 글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양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양은 길치입니다. 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양은 100% 실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치이기 때문에 양은 먹는 곳을 찾지를 못하고 기억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끌어줘서 이 초지로 인도를 해주어야만 이 양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없습니다. 그리고 뿔이 달려있지만 뿔이 말려있어가지고 이것은 사실은 장식용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양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목장에 가서 이 양털을 깎는 그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자의 도움을 받아서 양털을 깎으려고 보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서 소동을 부리고 또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트름을 해대고 쉴 새 없이 이 배설물을 배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양의 이미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의 털을 깎으려고 보니까 너무나 막 기름지고 그 때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 털을 깎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목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겨운 냄새나 그 더러움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럼 없이 이 양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좋은 말로 타일러주고 태연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느낀 것은 나와의 이 목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니까 내게는 더러운 것이, 내게는 바다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이 목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나를 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목자를 성가시게 했는 그런 존재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더럽고 성가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나이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도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양으로 인식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스스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가 아니면 내 의지로 이 먹이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아니시면 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목자를 그렇게 철저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려고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순절 40일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양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이 뉴스를 통해서 뭐 몇백 명이 죽었다, 뭐 몇천 명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귀한 생명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양식 한 톨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님의 능력을 외면해도 좋을 만큼 내 스스로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얼마나 냄새나는 인간인지를, 얼마나 고약한 인간인지를, 얼마나 반항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이 돌을, 이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진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꼭 붙들고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